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동해상 자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과 선원 262명을 나포했다고 인텔리팍스 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사나 국경수비대는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활동하던 북한 어업선박과 소형 고깃배들을 억류하고 오징어 3만 마리를 함께 압류했다고 이들 매체에 밝혔습니다. 러시아 보안국 측은 북한 선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극동지역의 나홋카항과 포시에트항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 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들을 단속했고 선원 161명과 함께 나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강하게 맞서면서 선원들은 물론이고 국경수비대원 4명이 부상당했다고 러시아 당국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진정협 북한 대사대리를 조치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충돌로 크게 다친 북한 선원 한 명이 며칠 뒤 숨졌다고 지난 20일 러시아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을 북한보다 더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강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동맹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관한 내용을 가장 앞에 싣고 이어지는 두 번째 항목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다뤘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세 번째, 러시아가 네 번째 단락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에 관한 내용이 북한보다 앞에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와 관련 중국은 서태평양 일대에 공중과 해상 군사자산을 배치하고 있고 쓰시마 해협을 통해 일본 해로도 빈번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빠르게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백서에서 더 많은 쪽수를 할애해야 한다고 여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맞서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확정한 2020 회계연도 방위 예산안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 9대 구매 비용으로 1,156억엔, 미화 약 11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예년과 같이 다케시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면서 처음으로 유사시에 전투기 출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백서를 철회하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고 국방부는 서울 주재 일본 국방무관을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더 많은 미국산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중국 최고 외교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제 이 같은 입장을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왕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중국 관세 유예 조치를 통해 선의를 보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중국 측에서는 중국 시장에 수요가 있는 미국산 상품들을 더 많이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국 상무부는 중국 수입업자들이 상당한 물량의 콩과 돼지고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왕 위원은 앞으로 미중 양측이 보다 열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비관적인 말과 행동을 줄이기를 바란다면서 무역전쟁 해소 희망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제전문방송 CNBC는 이 같은 회담 일정이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으로 확정됐다고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길 바란다고 크렘린궁 측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정치적인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정상관 통화 같은 기밀사항의 구체적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정상적 외교 관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을 부패 혐의로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미국 민주당의 유력 경선주자이고 아들 헌터 씨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측과 마주 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아직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seen these public statements that indicated that we were hopeful there'd be meetings, working level meetings.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부는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극적인 거래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북부 지역은 맑겠지만 중부 지역은 구름 많이 끼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9월 안에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실무 협상이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측과 마주 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아직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seen these public statements that indicated that we were hopeful there'd be meetings, working level meetings by the end of this month, by the end of September. We've not been able to make.
폼페오 장관은 이날 UN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말 전에 실무협상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북한의 담화를 받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행되도록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며 미국이 실무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m happy to affirm here again this afternoon. We're ready. Our team's prepared to meet with them. We think it's important that we do so. We believe there are opportunities to engage in conversations that are important and can advance.
우리의 팀은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화에 관여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아직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머지않아 협상 재개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hope that before too long I can announce that we do in the team. I think it would be good for North Korea, for the United States, for South Korea, Japan, for China, all the.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이웃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전면적인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극적인 거래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offered the North Koreans a very dramatic swap, if you will. They face.
포드 차관보는 26일 미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에 참석해 미북 협상 초상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아비갈 스판버거 민주당 하원 의원 질의에 북한은 가혹한 징벌적 제재와 압력이라는 매우 계산된 국제적 캠페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전임자들이 거듭 약속한 비핵화만 한다면 미국은 이 같은 압력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ope is that we can offer him the opportunity to be relieved of those pressures if he in fact does nothing more complicated than live up to the promises that he made.
또 협상의 역사가 증명하듯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현재 취하고 있는 북한과의 직접 소통이 과거에는 전무했다는 점에서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also true that we have never had the kind of direct engagement with them that we now have and are hoping to restart at the working and negotiating level.
포드 차관보는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정책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이 두 나라의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에 대한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협력적인 논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와중에도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준비 노력과 더불어 과거 소련의 미사일 해체, 리비아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제거, 시리아 화학무기 파괴 등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한 위협 프로그램 제거를 중점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국 내 처음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정의가 다른 문제를 해결했는지 묻는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자의 구체적인 합의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제시할 다양한 답안들에 대해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Planning efforts have been devoted to trying to ensure that we are as ready as possible for a variety of different sorts of answers.
또 미국은 북한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를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IAEA가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을 늦췄냐는 스판버거 의원의 질의에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이상의 약속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Has committed to a in effect a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specifically and on long-range missile testing. There is no commitment.
한편 포드 차관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사업에 참여한 한국 원전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 수출이 불가한지 묻는 민주당 브랜드 셔먼 의원의 질의에 원자력 관련 수출입 통제 허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A so-called Part A10 authorization would be necessary in order for South Korea lawfully to export that technology to.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 개혁인 비전 2030 일환으로 향후 20년간 원자력 발전소 1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 첫 사업으로 올 연내 1,400MW급 원자로 2기 건설에 들어갔는데 2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놓고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 원자력법 123조는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군사적 용도로 핵을 활용할 수 없도록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고 해당국이 이를 원할 때는 미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드 차관보는 한국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안한 원자로 설계에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합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관련 수출입 통제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이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온 파이로 프로세싱에 2011년 미국이 반대한 이후 여전히 그 입장이 유효한지 묻는 셔먼 의장의 질의에 모든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기술의 확산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고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 별도 보관하고 플루토늄 등을 분리해 고속로에 태워 없애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확산 위험이 낮다고 주장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동인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여전히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라며 일괄 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협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hat's the problem for President Trump. Is what he, how can you get them to do things differently? Than they've done in the past. If you do the incremental approach, it always has the same result.
그레이엄 의원은 25일 VOA 기자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면 과거와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것과 다르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인데 단계적 접근은 항상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은 원조만 받고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조건적인 비핵화가 포함된 일괄 타결식 합의가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denuclearize by condition. Get a peace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비핵화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국 등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대북 경제원조 제공과 체제 보장을 모두 한 번에 하는 패키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의원은 VOA에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언했습니다.
That's not right. It is all or nothing. It's denuclearize or nothing.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합의는 전부 아니면 전무, 즉 비핵화 아니면 전무식이라는 겁니다. 이어 확실한 건 북한이 가고 있는 현재의 길은 주민들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s assured is that their current path is hurting their own people.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며 경제 발전을 원하는지 여부는 북한이 결정해야 하고 그 이후 미국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결이 사뭇 다릅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열린 군축 비확산 센터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서 단계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만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방식을 추구한다면 비핵화의 과정으로서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oing it in a way that still allows Kim Jong-un to do what he's doing right now, which is to test missiles.
그러면서 여전히 김정은이 실험을 통해 미사일을 완성하고 추가 핵무기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용인하는 한편 대북 제재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까지 중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은 끝내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North Korea wants, they want us to ignore th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그런 방식은 미국이 북한에 단계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대응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는 단거리 미사일도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의 의미를 축소한 것과 관련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pparent lack of concern is really very worrying. I mean, it's clearly trying to politically downplay, but actually these are real. These are missiles which are landing, and it's very serious.
전직 국가수장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의 회장을 맡고 있는 로빈슨 전 대통령은 26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반응은 명백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이뤄진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평범한 실험이라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은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도 실제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빈슨 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e note with alarm, for instance, report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revoking the U.S. signature to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불안한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1996년 UN에서 채택됐고 현재 184개국이 서명했고 16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국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전 대통령은 미국이 서명을 철회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여겨져야 할 핵실험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voking the U.S. signature to this treaty would send a worrying signal to the rest of the world that nuclear testing may no longer be an unconditionally illegal act.
그럴 경우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핵 관련 활동을 감시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로빈슨 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를 폐기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는 계기로 삼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 believe it would be very dangerous for the US to use the end of the INF treaty to deploy intermediate range missiles in Asia.
로빈슨 대통령은 아시아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최악의 경우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 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 엘더스는 지난 2007년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이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창립한 단체로 로빈슨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직 수반급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엔 로빈슨 전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엘더스 회원 4명이 북한을 방문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지난 24일과 25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이어서 26일과 27일에는 고위급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국 간 다양한 주요 현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방협의체 KIDD 제16차 회의가 26일에서 27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정석환 한국 국방정책실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 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4일에서 25일 이뤄진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한 동맹 증진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 공동실무단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미래 연합사의 기본 운용 능력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수차례 종료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앞서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지소미아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hope that Korea will make the decision to return to Jisomi before the deadline November 22nd.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가 미국과 한국 간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양국 간 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부영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VOA에 지소미아를 포함해 미한 간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서가 지난 6월에 나왔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미국 측에서는 좀 굉장히 궁금했을 거고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문제인데 그런 게 아마 큰 차원에서 논의됐을 거고 두 번째로는 방위비 협상 문제가 아마도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에 관련돼서 한미동맹 간에 어떤 수준에서 타협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이 또 한 꼭지로 논의가 됐을 것 같고
한편 미한 양국은 두 나라 군의 상호 운용성 증진이 포괄적 동맹 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총회는 총회에 회부된 안건을 토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6개의 주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주로 1위원회, 3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이현철 기자가 이들 위원회의 북한 관련 활동과 올해 토의 일정 등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 총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총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관련 의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핵 문제는 해마다 1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는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에는 미국과 북한 간 설전이 사라지고 북한을 겨냥한 강경한 발언이 크게 줄어드는 등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We are meeting in the context of enga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imed at holding North Korea to its.
미국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지난해 회의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북한이 만남을 갖고 있다며 전년도와 상황이 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해마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추가 도발을 멈추라는 내용의 결의안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표결을 통해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등 세 건의 북핵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 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북핵 관련 결의안 등 올해 제출된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북한 인권 문제는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3위원회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토마스 퀸타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0월 22일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3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present my next report in October. On the 22nd of October in New York, and I will make a strong point.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 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위원회는 또 11월 18일이나 19일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회원국들 간의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던 일본이 올해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일본은 올해 3월 제네바에서 열린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환경 등을 고려한다며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에서 빠졌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지난해 경제와 금융, 개발을 담당하는 제2위원회에서 대북 제재로 주민들의 존재와 개발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률을 다루는 제6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회원국들의 중간 이행 보고서 제출이 미비하다며 제출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 노동자 파견국으로 지목한 나라 중 절반 이상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올 연말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올 3월까지 이에 대한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6일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2개에 불과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달 초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보고서 제출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각국이 중간이행 보고서에 명시한 숫자를 집계한 결과 2017년 3월 이후 북한 해외 노동자 2만 3,200여 명이 귀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했다고 보고한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3만 23명의 노동자 가운데 18,5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전체 노동자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를 돌려보낸 나라는 카타르로 카타르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471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쿠웨이트가 904명, 아랍에미리트 연합 823명 순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18년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에 비춰볼 때 현재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의 약 25%가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노동자 파견 국가로 지목한 나라의 절반 이상이 아직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콩고, 쿠웨이트 등 29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동자 송환 현황이 담긴 중간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나라는 폴란드와 러시아, 적도 기니 등 10개 나라로 3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고서 제출이 가장 저조합니다. 미국이 지목한 북한 노동자 파견 아프리카 국가는 모두 13개인데 적도 기니를 제외한 알제리, 앙골라, 세네갈, 나미비아 등 12개 나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들 아프리카 국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의료, IT 업계에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지목한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도 중간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남미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의해 유일하게 지목된 우루과이 역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지목한 또 다른 국가인 중국과 몽고는 공식적으로는 유엔의 중간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세부 수치 등의 정보는 담겨 있지 않아 형식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연말까지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복수의 소속 소식통이 VOA에 말했습니다. 식당에 많은 돈을 투자한 중국 대방들이 이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고 북한도 종업원들을 견습생 등으로 위장해서 충분히 영업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천원을 올해 연말까지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100여 개로 추산되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이 결의에 따라 연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북한 식당 영업에 관여했던 복수의 소식통은 26일 VOA에 모든 북한 식당이 문을 닫을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소식통 A씨는 중국의 경우 식당 폐업 여부는 전적으로 현지 대방에 의지해 달려있다며 정치적 배경이 좋은 대방들은 투자한 돈이 있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 철수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연장을 하거나 뭐 계속 또 다른 구실을 잡아가지고 계속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죠. 뭐 이제 식당 허가 안 한다 하면 뭐 학생 비자로 뭐 받든 뭐 실습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거든요.
A씨는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은 대개 규모가 크고 실내 장식과 인원 수속비 등에 적어도 수십만에서 백만 달러가 투입되기 때문에 대방들은 차라리 10만 달러 정도 지역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도 지난 2003년부터 제재 대비에 차명계좌를 만들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수했다 다시 중국에 나오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2015년부터 기술 전습, 즉 견습을 구실로 노동자들을 중국에 파견해 외화벌이와 제재 회피 목적 등으로 활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게 그죠. 우리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들을 기술, 이게 발전된 나라를 내면서 우리 기술 배운다 이거예요 지금. 목적이.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예요. 우리 너희 자꾸 제재하냐. 우리도 다 살려고 지금 기술 전습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냐 이거예요 지금. 예? 목적이 바뀌었거든요. 2015년부터. 너무 이렇게 지금 유엔의 압력이 들어오니까. 아, 유학으로 나왔는데 왜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골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전습생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엔 제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방식 등으로 수입을 입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중국 내 두 소식통은 지난달 BOA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북 제재로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이 금지되자 여행과 친인척 방문, 유학, 연수, 교육, 문화 교류 목적 등으로 비자를 받은 뒤 북한에 돌아갔다 나오는 방법으로 체류 기한을 갱신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A씨는 해외 파견 식당은 정부 산하 여러 기관이 관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은 70여 개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체육성 소속으로 북한에서 재가와 식재료, 식당 사업을 주도하는 금컵 무역회사가 가장 많은 식당들을 독자 합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북한 당국이 해외 식당을 허용할 때 받는 납입금이 미리 정해져 있다며 해외 100여 개 식당을 통해 최대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 1천만 달러는 번다고 봐야죠. 중국만 나오고. 그다음에 러시아 뭐 자가 그래도 따지면 제 생각인데 그저 못해도 저 잘해서 2천만까지 나올 겁니다. 최대로 짜내서.
형편과 위치가 가장 좋은 베이징, 상하이의 북한 식당은 연간 최대 3,40만 달러를 벌 수 있지만 식당 지배인과 담당 회사 기관 관계자들도 중간에서 돈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실제로 바치는 납입금은 최대 20만 달러 정도란 겁니다. 또 다른 소식통 B씨 역시 중국과 러시아 내 북한 식당은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 모두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적고 노동자 통계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대학생이 아니라 모두 23세 이하의 일반 여성들이라며 신분은 언제든 북한 당국에 의해 위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동남아시아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과 관계가 두터운 캄보디아는 예외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캄보디아엔 현재 프놈펜의 세 곳 등 5개 북한 식당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다른 분야와 달리 일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중국 등 당사국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 허용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유엔 결의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본이 2019년도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북한보다 더 큰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아프간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이 전격 결렬된 가운데 아프간에서 28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대한 찬반 여론은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일본부터 가보겠습니다. 방위백서를 내놨군요.
네, 일본 정부가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을 북한보다 더 큰 일본의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네.
국가의 안보 전략과 주변국과 국제정세, 군사력 등을 비교하고 또 신무기 도입 운용 계획 등 전반적인 국방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보고서인데요.
그렇죠.
거표지가 하얀색이어서 일반적으로 방위백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2019년판 방위백서에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 국이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게 눈에 띄네요.
네, 이번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한 안보 평가를 일본의 우방국인 미국 다음에 실었는데요.
네.
예, 중국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두 번째 순서를 차지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예, 북한에 대한 내용은 세 번째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냉전 시대 일본이 최대 위협으로 간주했던 러시아는 네 번째 수록됐습니다.
네. 자, 중국에 중국을 이렇게 실어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27일 방위백서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중국의 군사력이 최근 급격히 증강하고 있고
네.
중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중국은 작년보다 7.5% 더 늘려서 1,77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상황입니다.
예.
이는 일본 국방 예산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국방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책정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 현대화에 맞서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년간 매년 국방 예산을 늘리면서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이 무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네, 일본 방위성은요, 특히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 9대를 구매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도 포함됩니다.
네네.
일본 방위성은 이를 위해서 1,115억 달러가 넘는 돈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방위 백서에 북한은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있고, 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서술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의 폐기를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실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과 일본 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또 어떻게 실어놓았는지 내용을 좀 보죠.
예,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의 하나인 독도, 일본에서는 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섬이 일본 고유 영토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지난 7월 러시아 전투기가 인근 상공을 침범한 사건을 다루면서 러시아 정부와 당시 러시아 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면서 이 섬의 주권이 일본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사례를 함께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은 독도 상공에서 출동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네네.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28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군요.
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가 28일 전국에 5천 개가 넘는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아, 이번 선거는 지난 2001년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탈레반 정권이 축출된 후에 네 번째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이번 대선이 몇 차례 연기된 뒤에 치러지는 거라면서요?
예, 테러 공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두 번이나 연기 된 끝에 치러지는 건데요.
예.
현재 아프간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프간 무장 세력 탈레반은요,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테러 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선거를 치르는 데 대한 치안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겠네요.
예, 현재 등록된 유권자가 960만 명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관측통들은 치안에 대한 우려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 힘이 약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네. 자, 아프간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모두 16명이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게 2명의 후보로 압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아슈라프 가니 현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최고 행정관인데요. 아프간의 최고 행정관은 다른 나라의 이 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이 두 후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경쟁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대선에 에서도 한 차례 맞붙었던 관계인데요. 예, 가니 대통령은 올해 70살로 아프간의 다수민족인 파슈툰족 출신인데요. 예, 전 아프간 재무장관 출신인데 아프간의 경제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됐었습니다.
예.
아, 가니 지지자들은 이 가니 대통령의 부패 척결 노력과 이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자들은 가니 대통령이 아프간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등 실정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니 대통령의 경쟁자로 불리는 이 마수죠. 압둘라 최고 행정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59살의 압둘라 최고 행정관은 원래 안과 의사 출신인데요.
예.
지난 대선에 출마해서 1차 투표에서 가니 대통령을 이겼었는데 이 결전 투표에서 역전패를 당한 인물입니다.
예.
당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엔의 중재로 결국 한 명은 대통령, 한 명은 최고 행정관을 맡아서 국정을 공동 운영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네네.
두 후보 모두 국가 통합과 유혈 사태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 대선에도 결선 투표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도 과반의 득표자가 안 나오면은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려면은 50% 이상 득표율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
과반을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11월 23일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최종 승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탈레반이 더욱 세를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이전보다 입지가 약화될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시작해서 지금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비난했네요.
네,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 공군기지에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미국에 하는 일이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또 이런 행동은 허용돼서는 안 되고 법원이 이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을 언급했다는 건 이 문제를 사법부에 호소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시작한 것을 소송을 내서 막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탄핵 조사가 제2의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그 무리가 또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면서 이건 미국의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탄핵 조사가 빌미된 내용이 그 내용을 유출한 사람들을 간첩, 스파이에 비유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전 뉴욕에서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직원들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예.
자, 이 자리에서 내부 고발자에게 문제가 정보를 준 사람은 간첩, 스파이에 가깝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문제가 된 정보,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용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난 7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를 움직여서 정적을 공격하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통화 내용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국가정보국 감찰실에 이걸 내부 고발하면서 사단이 났습니다.
네.
이 사실은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내부 고발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약간 더해진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뉴욕타임스는 중앙정보국 소속으로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DNI가 처음에는 내부 고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그 DNI 국장 대행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 부분을 해명했죠.
네,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이 맥과이어 대행은 내부 고발 내용이 행정특권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특권은 기밀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권리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내부 고발장을 공개하는 문제에 백악관이 관여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맥과이어 대행은 백악관이나 연방 법무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내부 고발장이 그 내용이 어제 공개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내부 고발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 통화를 직접 듣지 않았고 다른 관리들로부터 전해들은 겁니다.
네.
그런데 본인을 포함해서 이 통화를 들은 다른 관리들도 통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국가의 안보에 해를 준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백악관 측이 통화 내용이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백악관이 통화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지시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은 백악관이 문제가 된 통화 내용을 덮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통화 내용 또 이를 둘러싼 백악관의 대응 이 두 가지가 다 되겠네요.
네. 한편 펠로시 의장이요. 어제 비공개로 몇몇 민주당 하원 의원을 만났는데요.
예.
탄핵 조사는 통화 문제에 집중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청문회에 나온 맥와이어 DNI 국장 대행이 이 내부 고발자가 모든 절차에 따라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면서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했다고 평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공화당 쪽 움직임도 보죠. 어떻습니까?
예, 몇몇 의원이 현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일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 공영 TV 방송 PBS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탄핵 조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46%로 나왔습니다.
네, 찬반 비율이 뭐 비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무당파 유권자는 절반가량 탄핵조사에 부정적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네.
한편 지난 7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이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한 뒤에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37%, 반대가 4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맑겠고 강계 지역만 오후에 구름만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 27도, 남포 아침에는 17도, 낮에 2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16도, 낮 기온 26도, 중강 아침 최저 10도, 낮에는 27도, 강계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는 개성 지역이, 오후에는 해주와 신계 지역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 최저 17도, 낮에는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는 장진과 풍산, 장전, 평강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성진, 김책 지역만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7도, 해산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7도, 원산 아침 최저 10도, 낮 기온은 16도, 청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3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4도, 삼전은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동해상 자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과 선원 262명을 나포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 국경수비대는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활동하던 북한 어업선박과 소형 고깃배들을 억류하고 오징어 3만 마리를 압류했다고 이들 매체에 밝혔습니다. 보안국 측은 선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나홋카항과 포시에트항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17일에도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 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들을 단속했고 선원 161명과 함께 나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강하게 맞서면서 선원들은 물론이고 국경수비대원 4명이 부상당했다고 러시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진정협 북한 대사대리를 초치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충돌로 크게 다친 북한 선원 1명이 며칠 뒤 숨졌다고 지난 20일 러시아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을 북한보다 더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강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동맹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관한 내용을 가장 앞에 싣고 이어지는 두 번째 항목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다뤘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세 번째, 러시아가 네 번째 단락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에 관한 내용이 북한보다 앞에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와 관련 중국은 서태평양 일대에 공중과 해상 군사자산을 배치하고 있고 쓰시마 해협을 통해 일본 해로도 빈번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빠르게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백서에서 더 많은 쪽수를 할애해야 한다고 여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맞서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확정한 2020 회계연도 방위 예산안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 9대 구매 비용으로 1,156억엔, 미화 약 11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예년과 같이 다케시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면서 처음으로 유사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번 백서를 철회하라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국 국방부는 서울 주재 일본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더 많은 미국산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중국 최고 외교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제 이 같은 입장을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왕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중국 관세 유예 조치를 통해 선의를 보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중국 측에서는 중국 시장에 수요가 있는 미국산 상품들을 더 많이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국 상무부는 중국 수입업자들이 상당한 물량의 콩과 돼지고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왕 위원은 이와 관련 미중 양측이 앞으로 보다 열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비관적인 말과 행동을 줄이기 바란다면서 무역전쟁 해소 희망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제전문방송 CNBC는 이 회담의 일정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으로 확정됐다고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길 바란다고 크렘린궁 측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정치적인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정상관 통화 같은 기밀 사항에 구체적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정상적 외교 관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을 부패 혐의로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유력 경선주자입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